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이 또 주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뜻을 바르게 몇 마디 증거할 힘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저희 가운데 계시고 미천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주의 의 안에서 계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여기에 모인 이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계셔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본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도 조금 해봅시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휘 용어들 말이죠. 문체, 사람은 다 자기의 말의 특징들이 있죠. 말 버릇이라고 할지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도 있고 또 말씨가 있죠. 말씨라고 그런 게 문체가 글을 쓸 때에는 사용하는 그런 문체가 있죠. 어휘, 문체 등의 특징. 또 여기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데오빌로라는 동일한 사람에게 책을 바친 것 등은 두 책의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의 저자가 동일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부분이 나오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좀 느꼈습니까? 지적을 해야 알 수 있긴 한데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7절 또 20장 5절부터 21장 18절 또 27장 1절부터 28장 16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의 13장부터 많이 그렇게 그 전에도 나오지만 13장에 특별히 많이 나오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라는 말이 16장에 나오고 20장, 27장 끝까지 28장이 끝이니까 거의 27장, 28장에 거쳐서 나오는 걸 보면 아,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의 동반자였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전도 다니는데 전도 여행 그런 표현을 쓰지만 보통 뭐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니까 전도 여정의 동반자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코이네 헬라어,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코이네 그리스, 코이네 헬라어, 코이네라는 말은 통속적인 그런 말인데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 좀 지식인들 법정이나 또 학문 세계나 이런 사람들은 라틴어라고 하는 로마어를 사용해서 라틴어를 사용했고 일반 서민들은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코이네 그리스라고 하는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런 코이네로 기록되어 있어. 코이네라는 통속적인이라는 뜻인 코이네 헬라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코이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은 아주 쉽게 기록됐다는 거죠. 우리 개역, 한글 개역 성경은 한문 투로 기록되어서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이것이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역 성경이 훨씬 더, 구역은 좀 사투리가 있어서 그렇지 구역 성경이라는 요거보다 먼저 나왔던 성경은 일반 서민들이 알아듣기 좀 더 쉬운 언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간혹 그것을, 그런 책을 희귀하게 보지만은, 그러나 개역성경은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국한문 성경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은 쉽지만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용어는 어려운 것도 있죠. 근데 여하튼 성경의 원래 신약 성경은 아주 통속적인 언어,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코이네 헬라어에 익숙하였고 어휘도 풍부해서 누가복음에는 약 312개의 특유한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언어가 풍부한, 어휘가 풍부한 사람들이 어려운 어휘들을 사용하죠. 그렇지 않고 어휘 수가 작은 사람들은 물론 몇백 개 언어 가지고 어휘 가지고도 다 통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어휘가 풍부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의학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병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저자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 당시에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 누가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어휘력도 있고 능력이, 글을 쓰는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의사 누가라는 사실을 지지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점들이 바울과 전도 여정의 동반자고 또 의학적인 용어도 좀 많이 나오고 병자에 대한 관심도 있고 헬라어에 익숙하고 어휘력도 풍부하고 등의 일들이 말이죠. 초대교회의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그런 작은 그런 글이 남아 있는데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부르는 그런 글인데 170년경에 쓰였다고 보이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무라토리 단편에 보면 거기에는 일종의 정경론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됐어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그의 전도 여정에 같이 데리고 다녔던 의사 누가가 자기의 이름으로 세 번째 복음서를 저술했다. 이것이 이제 성경 밖에 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무라토리 단편이라고 하는 기록이. 그래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는 기록이 나와요. 마치 신약 개론책, 오늘날의 개론책이나 그런 것처럼. 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도 아주 일찍인 그런 교부라고 하는 인물인데 초대교회에 대단히 박식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한 130년, 주전 130년쯤에 출생해서 200년경까지 살았다고 보이는 인물이니까 2세기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주 일찍인 2세기 교부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이레니우스는 이단 반박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 바울의 동반자인 누가는 자기가 들은 복음을 하나의 책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서를 하나 기록했다는 그런 성경 밖에 있는 한 증거가 되고 또 2세기, 3세기에 걸쳐 있었던 아주 초대 교부 중에 또 다른 사람인 알렉산드레 클레멘트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 유명한 다 교부들인데 그들도 이 책을 누가의 저작으로 돌렸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를 유대인과 구별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만 할례당이라고 말하는 그 몇몇 사람들의 명단에 누가는 빠져 있고 그들과 또 달리 나중에 누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모양이다. 유대인이었으면 할례당이라고 부르는 자 속에 할례받은 자들이 할례당이죠. 그들 속에 누가도 포함했을 텐데 빠지지 않았는가 싶고 그러나 이제 오늘 방금 읽은 바와 같이 1장 1절부터 4절에 누가는 구전 자료들 말로 전해지는 자료들과 기록된 자료들을 성령의 인도 아래 사용했고 또 사도들과 기타 증인들과 접촉함으로써 많은 것을 듣고 확인하면서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썼다고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2년 동안 이제 새집에 머물러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끝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에 가보면 그때 연도가 한 61년쯤 된다고 보여서 사도행전은 61년경에 아마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그것보다 조금 전에 아마 58년경, 61년보다 58년경, 즉 사도바울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투옥되었을 때, 가이사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끝에 나오는 역사 내용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라에 투옥되었을 즈음에, 투옥되었을 때 즈음에 사도 바울 곁에서 아마 누가가 같이 있으면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사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도구들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다 참조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즉 그의 말씀들과 행위들을 증거하는 세 번째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마태는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자, 베드로의 통역자처럼,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유대인으로,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나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 히브리어와 비슷한 그런 정도를 했을 것 같고,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마가가 그것을 헬라어로 통역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통역관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듣고 기록도 하고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마가가 복음서를 하나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 복음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마가는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은 베드로의 동역자로 베드로 복음과 같은 복음서를 하나 썼다고 보고, 누가는 지금 말한 대로 누가는 예수 유대인도 아니고 열두 제자도 아니지만은 그가 지금 여기 1장의 1절부터 기록된 대로 많은 증인들과 기록물들을 참조하면서 자기가 복음서를 하나 썼다 그렇게 보입니다. 세 번째 복음서를 쓴 것이죠. 복음서들의 목적은, 복음서들의 목적은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도 다른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목적은 비슷하다고 봐야 하겠지만은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누가복음의 독특한 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지식,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은 그 지식을 확실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1장 4절에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조금 이따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 관한 참 지식은 참 믿음의 요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서론적으로 조금 언급한다고 했는데 좀 더 보충하면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계론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정리한 책들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좀 특징을 언급해 볼 수 있어 흥미로운 것이죠. 성경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마태의 복음의 특징이 있고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고 또 요한복음의 특징도 있고 누가복음의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인성, 인간적 본질, 인간적 본질, 사람 대신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점, 인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입니다. 이 책은 복음서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 아니 지금 누가복음에 매우 자세하게 또 유년 시절에 대한 언급도 좀 자세하게 성장 과정에 대한 언급까지도 가장 자세하게 증거한 복음서라고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강조하는 요한복음이라는 책.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면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독생자가 우리가 나타나셔서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물론 인성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피곤하여 좀 피곤해 하셨다는 그런 표현들이나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니까 인성에 대해서 증거가 있지만 그러나 신성에 대한 강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강조가 많은 복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둘째의 특징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심에 대한 언급과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사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심에 대해서 15번 나온답니다. 학자들이 꼽아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게 많이 나오는 거죠. 15번 중에서 11번이나 누가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는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한 교훈, 비유에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세 덩이 빌리는 비유 또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가서 나 좀 사정 좀 들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비유를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 낭망치 않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기도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11번이나 나오고 또 기도에 대한 교훈도 특별히 11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고 셋째로 누가복음은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특이한 점이죠. 찬양과 감사. 이 책에는 마리아의 찬송 1장 46절부터 55절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죠. 또 사가랴의 찬송 세례요한의 부친 사가랴의 찬송 1장 68절부터 75절 그것도 또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또 천사들의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주님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송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찬송과 내용이 2장 13절 14절에 나오고 시므온의 찬송 시므온이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하는 2장 28절부터 32절 그리고 이제 끝에 가보면 24장이 끝장이죠. 24장 53절에 보면 제자들의 찬송까지 제자들이 찬송하였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나듯이 찬송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복음서고 넷째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동정적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다 같이 예수님의 동정적 사랑의 강조 그것은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참 아름다운 얘기죠. 유대인들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는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강도 당해서 어려움 당하여 죽게 된 그런 이웃을 돌아보았다. 자기의 돈까지 데나리온 두 개를 사용하면서 도와주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내용 또 누가 보면 15장 같은 데는 당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죠. 당자의 비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다 재산 자기가 유산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날마다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드디어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알아보고 쫓아가서 아들을 품에 안는 그 내용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대조해서 마태복음 같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많이 나오죠. 유명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설교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것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13장에 천국비유 7가지 비유도 나오죠. 24장, 25장에 감람산에서의 종말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과 주의 재림 직전의 징조에 대한 교훈도 길게 나오죠. 등의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마가복음은 짧은 성경이에요. 아주 짧은 거기도 교훈도 비유도 나오지만은 이 짧은 성경의 특징은 기적,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고 보통 그렇게 특징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교훈, 마가복음은 기적, 거기에 비하면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런 특징을 가진 동정적 사랑에 대한 강조도 보입니다. 다섯째 한 가지만 더, 누가복음에는 세계주의적 안목이라고 하는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2장 32절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맞죠? 그렇게는 또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3장 38절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만은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가죠. 유대인들의 족보에 멈춰.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니까 과연 시선이 마태복음보다는 넓죠. 온 세계를 향한 안목이 보이고 또 이 책은 주께서 유대인들을 제치고 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행위의 모범으로 제시한 방금 앞에서 언급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습니다. 서론을 그만큼 하고 1장 우리가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을 잠깐만 조금 더 짧은 본문이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4절은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온 일들이라고 그냥 번역할 수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 혹은 옛날 성경은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은 우리 중에 확실히 믿어진 일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확실히 믿어진 일들. 또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이 단어는 원어의 이 단어는 그런 뜻을 가져서 완전히 확정된 일들 이런 뜻으로 해득하는 사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확실히 믿어진 일들, 완전히 확정된 일들, 거기에 비하면 우리말은 이루어진 일들, 조금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은 완전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뜻은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쓴 이는 누가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이었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와 있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같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 옆에 있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되는 골로새서는 첫 번째 로마 감옥의 일이라고 보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 성경은 1차 투옥 때에 쓴 성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놓여나서 서반아까지 스페인,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2차로 로마에 투옥된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것은 그의 유언적인 마지막 서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떠나가고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의 참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고난당할 때에 그가 순교 직전까지 바울과 함께 돌입을 같이 한다고 표현하죠. 함께 서고 함께 넘어지는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와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본서의 내용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 방금 설명한 대로 우리 중에 확실히 믿어진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은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 실제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확실히 믿어진 일들 킹제임스의 번역대로 또 헬라어 사전들의 해석 설명대로 보충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이루어진 일들은 변할 수 없죠. 확실히 일어난 일들이고 확실히 확인된 믿어진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거는 누가 지어내서 나중에 다시 그걸 부정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지어낸 말들이 아니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건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은 처음부터 그를 보았던 목격자들과 그를 증거한 사역자들이 증거한 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바로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뽑으려 할 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를 말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 부활 승천하시는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고 확인한 자들이 나중에 증거할 수 있죠. 내가 봤는데 이거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두고 증거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확실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 중에는 그의 말씀들과 행적들에 관해 글들을 남긴 자들이 많았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글들은 복음서들을 위한 참고자료들, 오늘날로 말하면 참고자료, 우리가 논문을 쓰면 뒤에 참고자료를 다 해서 1차 자료, 2차 자료, 다 자료를, 참고자료를 뒤에 실어 놓는 것과 같이 참고자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복음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자료들의 부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아까 말한 나태나 또 요한 같은 것은 다 자신들이 증인들이고 열두 제자였고 또 마가는 베드로가 바로 증인이었고 그런 증인들이 주위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쓴 문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인들과 문서들을 참고함으로써 그들은 참고자료입니다. 1차 자료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본 증인들의 증언들과 그들이 쓴 기록들은 그야말로 1차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과 증인들을 참고함으로써 사건들과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으며 그것들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죠. 누가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근원부터 자세히 검토한 후 그것들을 차례대로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차례대로라는 말은 대략적 시간 순서를 포함한 내용들의 정돈을 의미할 것입니다. 잘 내용들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의사니까 모든 걸 세밀하게 정리정돈을 잘해서, 그래서 책을 누가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를 남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것을 보냈는데 데오빌로 가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어떤 고위 공직자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자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미 배웠고 아마 그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그에게 글을 써 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귀한 복음서를 저술을 하였습니다. 누가는 본서의 목적이 데오빌로 가카로 하여금 그가 배운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본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지식, 확실한 지식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은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위해 필요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고 그를 따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날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1차 자료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들, 목격자들이 쓴 기록물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증언들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터인데 지금 조금 읽었지만은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그것들의 확실함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로구나 깨닫고 그 모든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짧은 말씀을 조금 서론적인 내용과 더불어 조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주님 신약 27권의 성경 구약 39권 합계 66권의 이 복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깨닫고 더 깊이 읽고 주님 연구하고 구구절절히 어려운 단어도 다 이해하고 전체적으로도 이해하고 말씀을 다 익숙하게 이해하고 다 믿고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